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901명으로 집계됐다고 모로코 내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사망자 외 부상자 수도 최소 5,53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부상자 수는 내무부가 11일 현재 최소 2,562명으로 발표했던 데서 하루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내무부는 사망자 2,884명이 매장됐다며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와 생존자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늦은 시각 모로코 중부 도시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일어난 이번 지진은 피해 지역 대부분이 아틀라스 산맥의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모로코 정부와 스페인, 영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파견한 구조대가 생존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지진이 모로코를 강타한 100년여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경부터 5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 발은 각각 6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두 발사체가 각각 약 350km와 650km를 비행했다며 모두 최대 고도 약 50km에 도달한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째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도를 보인 변칙 기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방위성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3자 전화통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SRBM을 쏜 이후 14일 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흑해에 인접한 오데사주 이즈마일 지역의 항만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올레 키퍼 오데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키퍼 주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이날 공격으로 민간인 7명이 다치고 항구와 민간 기반시설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즈마일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위한 핵심 항만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날 드론 공습은 4시간 반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우크라이나 군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우크라이나로 발사된 이란제 샤히드 드론 공습의 주요 표적이 오데사 지역 항만 기관시설이었다면서 총 44기 중 32개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와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한 뒤 흑해 내 우크라이나 항구와 곡물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이즈마일로부터 흑해 동쪽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크름반도 남서부 도시 세바스토폴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습이 가해졌다고 세바스토폴 시장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미사일 공격으로 중상자 4명을 포함해 적어도 2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총 10발의 미사일 가운데 7발을 격추했고 요격되지 않은 수발의 순항미사일에 의해 세바스토폴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 2척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닉 우주기지에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을 기지 입구에서 맞이하면서 40초간 악수와 인사를 나누는 등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는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싸움에 임했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질문에 자신은 임할 것이고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일부 대학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도입한 파격적인 수업제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 식료품비 걱정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영국 대학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블록 티칭이라는 집중 수업제를 도입한 겁니다.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수업도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요일별, 시간별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죠. 하지만 영국 대학이 주목한 이 블록 티칭이라는 수업은 한 과목을 한 주에 2, 3일씩 몰아서 7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뒤에 다른 과목 수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아예 강의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가능한 만큼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할 시간이 생기니 생활비도 벌고 학자금 대출도 갚고 학교 가는 교통비 절약할 수 있고요.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지난해 이 집중 수업제를 시범 운영했던 한 대학은 주 3회 수업을 적극 활용한 학생들의 경우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행복감도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서 10%가 더 높았답니다. 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가 올해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영국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생활비 걱정이었습니다. 설문 참여자 1만 명 중 76%가 생활비 부담이 학업에 영향을 미쳤고 자퇴를 고려한 주 원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Roughly 65% of all Americans play video games regularly. That's more than 212.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 미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은 오후에 차차 맑아집니다. 강원도 원산, 장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목요일 아침 북한의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최고는 21도에서 29도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북부 지역에 일교차 크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29도입니다. 개성은 28도, 신의주 29도, 중강 27도고요. 함흥의 낮 최고 27도, 원산 25도, 청진 24도, 예산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최근 공무원들에게 미국 애플사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중국은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두 번째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21년 만에 여성 외무상이 탄생했습니다. 남미국과 칠레가 군부 쿠데타 발생 50주년을 맞아서 희생자 추모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네요.
네, 중국은 애플 아이폰을 포함해서 외국산 스마트폰 구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 규정, 금지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항상 외국 기업들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최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중앙정부기관들의 애플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 등 매체들이 잇따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최근 몇 주 중앙정부와 국유기업, 과학기술기업 등으로 아이폰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직장 내 사용 금지 또 직장에 아이폰을 가져오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네. 자, 그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실제로 이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시 마오닝 대변인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 상품, 서비스든지 중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 환영한다고만 대답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브리핑, 그러니까 13일자 브리핑에서는 금지령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정보와 인터넷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애플과 보안 문제를 연계해서 주목됩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최근 우리는 많은 언론사들이 애플 휴대전화의 보안 사건을 다룬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휴대전화 기업들은 중국의 관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정보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애플의 아이폰과 관련해서 보안 논란이라면 어떤 논란일까요?
네, 애플 아이폰이 최대 장점으로 홍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안에 강하다는 겁니다. 애플은 2007년에 처음 출시한 1세대 아이폰 때부터 이 사이버 공격이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다른 단말기에 비해서 높은 보안성으로 차별화를 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사용자 권한 탈취 가능 등의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6월에는 러시아가 미국 정부와 이 애플의 연계설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하고 애플사하고 어떻게 연계됐다는 겁니까?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애플과 연계해서 이 아이폰에 백도어를 장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백도어란 일종의 이 비밀 잠금 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게 러시아 정보기관 주장입니다. 애플 측은 즉각 관련서를 부인하고 어떠한 정부와의 협력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 정부가 그런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번 애플사의 아이폰 금지설은 특히 중국 최대 첨단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와 맞물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국가안보 이유로 제재를 가한 중국의 대표적 기업인데요. 화웨이에 대한 이 제재가 미중 간 전방위적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었죠.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하는 게 중국의 빠른 기술 성장을 견제하는 미국의 적나라한 기술 패권 야욕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서 이 자사 제품과 각국에 설치하는 5G 통신망에 백도어를 심어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웨이는 그동안 중국의 정보 기술을 대변하는 기업으로 통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인 1대1로 사업 과정에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맺는 나라들의 통신망을 까는 등 이 화웨이는 중국의 세력 확장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은 화웨이의 주요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와 많은 계열사를 수출 통제 명단에 넣고 제재를 가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3년 만에 또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네, 지난달 말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5G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칩을 탑재한 걸로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자체 기술로 이런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못할 걸로 평가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규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적절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13일 취임 후 두 번째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총리를 제외하고 19명 강요 가운데서 13명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입니다.
네, 자 어떤 인물이 새로 등용됐고 또 유임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개각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새로운 여성 외무상의 탄생입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될 외무상에 가미카와 요코 전 법무상이 발탁됐는데요. 일본에서 여성 외무상이 나온 건 21년 만의 일입니다. 가미카와 신임 외무상은 일한 의원 연맹 소속으로 지안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자 또 내각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관방장관 자리가 있죠. 누가 올랐습니까?
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 기시다 총리와 총리 경쟁을 벌였던 고노다로 디지털 담당상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도 유임됐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맡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이번 개각에서 자리를 지킨 6인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일본의 이번 개각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 강요들이 많이 발탁된 점입니다. 기시다 내가 일기 때는 여성 강요가 2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미카와 외무상을 포함해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강요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정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정부 때는 여성 강요가 1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용된 13명 가운데서 강요 경험이 있는 인물은 2명뿐이고 나머지 11명은 처음 입각하는 인물이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자, 정부 경험이 없는 새로운 얼굴들로 뭐 대폭 물갈이를 한 그런 셈이네요.
네, 이번에 새로 발탁된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처음 입각한 인물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총리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스지야 시나코 부흥상, 갓도 아유코 저출산 담당상,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 담당상도 처음 입각했는데요. 모두들 여성입니다. 여성 장관 5명 가운데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상은 유임됐습니다.
네. 자, 일본은 전통적으로 계파 정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인물 중심의 정치라고도 하는데 기시다 내각 2기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아베파가 최대 파벌이고요. 아소다로 전 총리 아소파,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의 모테기파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고요. 그동안 내내 중도로 표방했던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파가 새로운 계파를 형성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개각에서는 아베파, 아소파, 모테기파가 고르게 중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년에 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염두에 둔 기시다 총리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계파의 득세를 견제하는 발탁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당직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모태기 간사장은 유임시키면서 당의 주요 직책인 선거위원장에 오부지 유코 중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유코 의원은 오부지 게이조 전 총리 딸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인데요. 일본 매체들은 차기 당 총재 선거에서 이 모태기 간사장을 견제할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미 국가죠. 칠레 국가적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요?
네, 지난 11일 군사 쿠데타 발생 50주년을 맞아 수도 산티아고 라모네다 대통령궁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을 비롯해서 칠레 정부 요인들, 쿠데타 희생자 가족,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 또 미국 등 각국 정부가 보낸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자, 50년 전 칠레에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입니다. 1973년 당시 군 총사령관이었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이 사회주의자였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는데요.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17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식의 인권 탄압이었을까요?
네, 정치적인 반대자들, 좌파 성향 인사들을 무차별 체포, 구금, 고문하고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2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가 1,470명에 달합니다. 지금 관련자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97명이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1,300여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2006년에 91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 전까지 군부가 자행한 인권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피노체트 정권을 지지하고 쿠데타 자금을 지원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백악관은 최근 1973년 당시의 서류를 추가로 기밀 해제했습니다.
네, 지금 칠레를 이끌고 있는 보리치 대통령. 이 보리치 대통령은 쿠데타를 겪지 않은 세대죠?
네, 맞습니다. 1986년생으로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2021년 대선에 좌파 연합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는데요. 아옌데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칠레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보리치 대통령의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만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리치 대통령은 기념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칠레와 칠레 국민들은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데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노체트 정부 지지자들과의 섣부른 화합을 경계했습니다.
네, 이 섣부른 화합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네, 보리치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피노체트 정권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거짓된 평등, 화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칠레 사회 곳곳에는 지금도 이 피노체트 정권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됐던 피노체트 정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리치 대통령은 진정한 화합은 중립이나 거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자들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대로 칠레 정치권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우파 정당인 독립민주연합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쿠데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칠레가 겪고 있던 극단적인 상황이 야기한 사회, 정치, 제도적인 붕괴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비에르 마카야 대표는 11일 추모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빈곤 아동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하고 그리고 가구당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용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케빈 마카시 하원의장은 12일 하원 감독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올해 실시된 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하원의 조사는 부패의 문화를 드러냈다면서 이를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이 주장한 그 바이든 일가의 부패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에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가외 그런 해외 사업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조율했고 중국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를 통해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미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 씨의 그 탈세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은 이 주장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이 탄핵 조사 지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조사와 관련해 하원 감독위원회에 미국 국민을 위해서 모든 사실과 또 정답을 모을 수 있는 전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번 탄핵 조사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시한 게 탄핵 조사라는 거죠. 이게 어떤 절차입니까?
미국 헌법은요 의회에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이 반역이나 아니면 뇌물수수 그리고 기타 이 중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두고 진행되는 조사인데 이 탄핵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핵 조사를 한 뒤에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네, 먼저 이에 대해서 하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과반을 넘으면 통과되고요. 통과되면 이제 이것이 상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원에서 전체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여기 찬성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의 그 미국 의회 구조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인 탄핵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원은 이 공화당 의원이 전체 435명 가운데 222명으로 민주당 의원 212명보다 근소하게 많은 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실시되고 한 표의 이탈도 없다면 기술적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100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49명이고요. 민주당은 이 민주당 성향 의원까지 다 합하면 50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무소속인데요.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탄핵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겁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재임 당시에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2019년과 2021년 이렇게 두 차례 탄핵이 추진됐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다 이 당시 민주당의 다수당이었던 하원에서는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자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탄핵 조사를 지시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궁금하죠?
네, 우선 이 공화당 내 강경파의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맷 게이츠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요, 이 메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을 지지하지 않으면 의장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탄핵 조사 없이는 이 의회의 임시 지출안 통과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메카시 하원 의장 입장에서는 당내 그 이런 강경파 의원들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의 탄핵 조사 지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현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9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잘못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탄핵조사 개시는 최악의 극단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요, 이번 탄핵조사가 불법적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탄핵 조사가 네 차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쏠리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또 다른 걸림돌이 나타난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탄핵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이 의회 차원에서의 탄핵 조사가 실시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남 바이든 씨가 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결국 가족 문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령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네. 자, 요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2일에 발표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21년 8월 이후에 줄곧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좀 지지 정당별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80%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91%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지난해 미국의 빈곤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인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의 실질 빈곤율은 12.4%로 전년도 7.8%에서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동 빈곤율이 심각한데요. 지난해 미국 내 빈곤 아동 비율은 12.4%로 전년도 5.2%에서 2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빈곤이라는 게요. 이 빈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각국은 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최소 소득 수준을 정해놓습니다. 이를 빈곤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년 이 빈곤선 수준을 조정합니다.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023년 4인 가족 기준을 좀 보면요, 연수입 3만 달러가 빈곤선입니다. 소득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이를 빈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미국 가구의 소득도 줄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요, 지난해 74,58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 전년도에 76,330달러보다 약 2%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은 좀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시아인의 경우에 지난해 중위소득은 10만 9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요.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만 3천 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자, 지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난해 미국의 빈곤율이 크게 올랐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원금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과 그리고 2021년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한해서 자녀 세액공제 성급금을 비롯한 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것이 종료되면서 빈곤율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인구조사국의 리아나 푹스 부국장은 이 자녀 세액공제가 아동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켰었다면서, 빈곤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바로 이것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당시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녀의 세액공제를 보면요, 2021년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서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혜택을 입은 53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2020년과 2021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1차 지원금의 경우 그 1인당 최대 1,200달러가 지원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빈곤율 발표에 대한 입장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을 통해서 이 빈곤 아동 비율이 증가한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서 자녀 세액공제를 확장하지 못한 이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를 복구시키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이 경제정책연구소는요, 정책 이반자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유지한다면 빈곤 아동의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개량형 백신 승인했죠?
네, FDA는 11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더나와 그리고 화이자와 그 공동 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의 그 개량형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 백신은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XBB.1.5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두 제약사는 이번 개량형 백신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 피롤라 변이에도 강한 억제 반응을 보였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뭐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신종 변이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는 에리스라고 불리는 이름의 EG5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2주간 거의 22%에 달하는 감염 사례가 바로 이 에리스 변이에서 나왔습니다. 에리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도 이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에리스를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은 이 변이율이 매우 높은 피롤라 변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FDA에서는 이번 그 개량형 백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FDA는 이번 백신 접종을 부스터샷으로 부르지 않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개량된 백신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학평가연구센터 소장은요, 성명에서 이번 개량형 백신이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조 품질과 관련한 FD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접종 자격이 되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개량형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누가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화이자와 모더나는 수일 내로 미국 내 대부분의 사람이 이번 코로나 개량형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FDA는 12살 이상이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승인했고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생후 6개월에서 11살 어린이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 백신 접종 대상 권고안을 냈군요.
네, 12일 그 CDC 자문위원회가 모여서 이 개량형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 개량형 백신 접종 사용자를 이 특정 고위험군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개량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권고하는 안을 찬성 13대 반대 1로 채택했는데요. 12살 이상은 백신 접종 1회를 권고했고요. 그리고 과거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생후 6개월에서 4세 어린이는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백신을 1회에서 2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는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모더나 개량 백신은 2회 그리고 화이자 개량 백신은 3차례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맨디 코원 CDC 국장은 9월부터 개량형 백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모더나사, 화이자사 백신 말고도 다른 제약사의 백신 소식도 있습니까?
네, 노바백스도 이 세 번째 개량형 백신을 개발했지만 아직 FDA는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12일 CDC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사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될 여부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존 제이콥스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위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백신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세 번째 순서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대학 입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흔히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조치는 고용이나 승진 계약 체결 그리고 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그간 차별받아온 소수 인종이나 여성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American citizens unjustly denied the opportunity to work for the government or for those doing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will have that opportunity.
이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64년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 법안이 통과됐고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주는 정부 혜택이나 보호 조치에 여성들을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Supporters and opponents of affirmative action gathered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Wednesday.
하지만 이 정책이 아무런 반대 없이 추진됐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입니다.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지도 않은 현재의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쓰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룬 연방대법원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78년에 나온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 대 바퀴 판결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일반 전형에서 2년 연속으로 낙방한 한 남성이 학교가 백인인 자신을 역차별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당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에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인종 할당이나 별도 규정을 강제할 순 없다.
이후에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 근소한 차이로 대체로 기존 판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등 9개 주가 공립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많은 유명 공립대학도 인종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세 번째 시간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대학 입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비디오 게임, 미국인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 경제, 미국 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 취미의 핵심, 비디오 게임. 어렸을 때 학교에 혹은 이 자기소개서 등을 써서 낼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인데요. 독서와 영화 감상, 운동 등이 제 어린 시절 이 질문에 대한 단골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한 아이가 취미란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적어내면 부모님의 무서운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비디오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냥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오락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시대에 한참 뒤처진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비디오 게임입니다. 우선 미국인들이 비디오 게임을 얼마나 즐기는지 볼까요? 스태티스타가 공개한 지난 6월 기준 미국인의 취미 활동 순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리와 제빵이 40%로 1위입니다. 그 뒤로 독서가 36%로 2위, 그리고 애완동물 돌보기가 34%로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게임은 33%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아니더라도 이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미국인들은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의 설명 들어볼까요?
Roughly 65% of all Americans play video games regularly. That's more than 212 million.
이 협회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 65%에 달하는 약 2억 1,2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면서 오락을 위해서 또는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게임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디오 게임 매출 규모도 상당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해 비디오 게임 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65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미국의 비디오 게임에 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 텐데요. 먼저 미국에서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드리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등 현실적인 면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게임 산업이 첨단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비용 얼마나 들까요? 비디오 게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요즘 대세인 모바일 폰, 즉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게임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스박스와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닌텐도 또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이런 게임기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전자기기 전문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 아예 게임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엑스박스 한번 볼까요? 저장 용량 등이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3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네요. 게임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임 프로그램을 사야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 출시된 이 우주모험 게임으로 유명한 이 게임 스타필드의 경우 7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축구 게임인 피파인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2023 피파 프로그램 가격은 20달러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다른 두 개의 게임기 가격도 보겠습니다. 닌텐도 기기 가격은 350달러 하고요. 닌텐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슈퍼마리오 카트 게임 프로그램은 6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볼까요? 기기 가격은 500달러고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판타지 게임 프로그램 최신 버전은 5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게임용 PC 가격. 자, 다음은 PC 게임을 볼까요? 대부분의 게임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선택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결투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내고 더 센 무기를 샀다고 하면 이 무료인 기본 무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도 더 좋은 무기를 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게임 아이템에 지출하는 것은 현찰에서의 현을 따고 그리고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의 비속어인 지른다를 합해서 현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PC게임은 게임기로 하는 것보다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더 큽니다. 일단 이 컴퓨터 자체가 비쌉니다. PC게임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PC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PC로 게임을 하게 되면 자꾸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나 이 처리장치 등의 부품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게임용 컴퓨터는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 컴퓨터 기업 HP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구입 메뉴를 누르니까 아예 게임용 노트북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을 보니까 시작 가격이 1,700달러 하네요. 가격을 알아본 김에 가장 비싼 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마음 먹고 사려면은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으로 사야 합니다. 본체 가격이 제일 비싼데요. 원래 가격은 4,000달러인데 지금 650달러를 할인해서 3,35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도 골라볼게요. 고성능 제품 가격은 대략 $600 이상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도 우리 고성능 제품으로 골라보니까 각각 $100 그리고 $50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 게임용 의자까지도 따로 파는데요. 보통 $300 이상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말도 할 수 있는 헤드셋은 $150 이상으로 도합 $4,500 이상이 나오네요. 이제 통계에 따르면 게임용 컴퓨터를 위한 이 초기 평균 비용은 $2,70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게임기와 PC를 알아봤는데요. 최근 비디오 게임을 이끄는 분야는 바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다른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상당한데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이 모바일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약 4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는 오는 2027년까지 1억 8,2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군대가 이끈 첨단 산업, 이제는 게임 산업이 이 과거 첨단 기술의 탄생을 주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활용하면서 이 GPS 기술이 발전된 건데요. 현재는 이 기술이 우리 일상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내비게이션 기술이 이 대표적 활용 방식인데요.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카페를 검색하거나 이 필요한 상점을 찾는 것도 다 이 기술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군대가 그랬듯 이 최근 산업계에서 첨단 기술을 도출시키는 주요 산업은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은 특히 기존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앞서 게임을 하기 위해선 이 고성능의 컴퓨터 부품이 필수라고 했죠. 가령 그래픽카드나 CPU, GPU 등의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부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텔이나 AMD 등 이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앞다퉈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자사 제품이 게임용 사양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버나드 마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Virtual reality. Gamers are among the first to adopt VR. And over the past years, the uptake of VR.
게이머들은 가상 현실을 제일 먼저 채택한 선두 주자로 이 마인크래프트 등과 같은 주요 게임에 헤드셋이 활용되면서 가상 현실 기술이 점차적으로 증대됐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 산업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요즘 친구들은 이제 옛날처럼 취미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게임 산업과 그 중요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냉정해지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won't believe what David did at the meeting today. He totally undermined my presentation. I've got to talk to him right now. Where is he?
John, keep your shirt on. Going to talk to him right now might not solve anything. You need to let off some steam.
I'm just so angry. It's like he intentionally tried to make me look bad in front of the whole team.
I understand, but reacting in the heat of the moment might make things worse. Let's go for a walk, and you can tell me all about it.
잔이 데이비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서 제가 진정해요. 흥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Keep your shirt on.
셔츠를 입고 있으라는 말은 화내지 말고 진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1800년대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자들이 싸우기 전에 셔츠를 벗어던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화내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세요.
Keep your shirt on. Don't be so angry. Calm down. Keep your shirt on.
대화 해석해보죠.
You won't believe what David did at the meeting today.
데이빗이 오늘 회의에서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He totally undermined my presentation.
그는 정말 내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훼박났어요.
He completely sabotaged my presentation. He totally undermined my presentation. I'll have to talk to him right now. Where is he?
그와 당장 얘기해야겠어요. 어디 있나요?
Going to talk to him right now might not solve anything.
지금 당장 그와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You need to let off some steam.
화를 푸세요. 증기를 발산시키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풀으라는 말입니다. 화를 가라앉히세요.
Let off steam.
열을 식히세요.
You need to let off steam. I'm just so angry.
나는 너무 화가 나요.
It's like he intentionally tried to make me look bad in front of the whole team.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 팀원들 앞에서 나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I understand, but reacting in the heat of the moment might make things worse.
이해합니다. 그러나
in the heat of the moment.
발끈해서 열이 오른 순간에
in the heat of the moment.
홧김에
reacting
반응하는 것은
make things worse.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Keep your shirt on.
진정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Believe what David did at the meeting today. He totally undermined my presentation. I'll have to talk to him right now. Where is he?
Keep your shirt on. Going to talk to him right now might not solve anything. You need to let off some steam.
I'm just so angry. It's like he intentionally tried to make me look bad in front of the whole team.
I understand, but reacting in the heat of the moment might make things worse. Let's go for a walk, and you can tell me all about i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Keep your shirt on.
화내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세요.
Don't be so angry. Calm down. Keep your shirt on.
흥분하지 마세요. 냉정해지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